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북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확정 지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서가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와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7일과 18일경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에 대해 백악관과 국무부는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공개한 2018 국방백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부 백서는 대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하고 모든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 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2016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터키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 보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시리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터키가 쿠르드를 포함해 시리아 민주군을 학대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북동부에서 터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터키 대통령실도 이날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 터키는 쿠르드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 다에시 PKK와 그들의 시리아 연계 조직 PYD, YPG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에 맞춰 시리아 북부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정부가 오늘 인공위성이 탑재된 로켓을 발사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미 이란 통신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파얌이 목표했던 궤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흐로미 장관은 파얌을 실은 로켓이 3단계에서 필요한 속력을 내지 못했다고 실패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당초 이 인공위성이 500km 고도에서 공전하며 통신과 촬영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란의 인공위성 발사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이란의 어떤 행위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 법원이 마약 밀매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캐나다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 중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중국이 임의로 사형을 집행하려는 것은 캐나다는 물론 국제사회와 동맹들에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여행정보 분류에서 현지 법률을 독단적으로 집행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렌 중국 법원은 어제 국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로버트 로이드 슐렌버그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임 2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논의할 가능성을 열고 그 방안을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4차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은 북한과의 회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는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취임 2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외교 창구를 넓히고 비핵화 없이 정상국가로 보이게끔 만드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안소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오는 2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단 2017년 전쟁설까지 나돌던 한반도 상황이 안정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크 피츠 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전에 모든 대북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던 만큼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위협에서 평화 축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북한에 대한 역동적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Well, I think that we should give President Trump credit for trying something new since everything else that had been tried before failed.
But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톱다운 방식 외교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에서 근무한 오바 전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해 접근법은 북한의 행동과 압박 강도를 연계시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지난해 시작된 정상 외교는 두 행정부 간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for the first year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s policy did not look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President Obama's.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했지만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유보학점을 주겠다면서 특히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Incomplete. Well, you don't get credit for incomplete work. And, you know, I think some of these other issues kind of have an influence on the situation. So the whole situation in Syria.
시리아 철군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만 거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실무 협상을 거치지 않고 북한에게 바로 정상회담 기회를 줌으로써 생긴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모든 협상은 충분한 실무 협상을 통한 뒤 정상 간 합의하는 것이지 먼저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목적으로 시작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높이 산다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북한만 많은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Moon has been you know working with all of the regional powers China, Russia, of course South Korea, and then the United States and slightly with Japan but it you know Kim Jong Un is trying to set up to put himself in the best
핵 관련 프로그램을 실제로 폐기하지 않은 채 김정은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영내 강대국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입니다. 맥셀 연구원은 이를 통해 북한은 단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일부 제재 완화를 얻었고 마치 정상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주는 최고의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츠 패트릭 전 부차관보도 북한이 중국 외에 다른 외교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전혀 포기하려 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concerned that at some point President Trump will get frustrated and realize that his claims were false and he will look for somebody or some country to take the blame.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시 대북 정책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양당은 미북 정상외교, 협상 방식과 속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제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화 원칙과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선 초당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공화 양당 간 이견은 트럼프식 미북 정상외교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납니다. 올해부터 신임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1차 미북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했을 당시 VOA에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관리들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던 방식은 과거 모두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엔 시작 자체가 다르다. 두 정상이 직접 만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irst of all, we think this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실무급 회담을 거치지 않고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일축한 겁니다. 반면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1차 정상회담 당시부터 줄곧 사전 준비 없이 열리는 지도자 간 만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최근 2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VOA에 지난번 회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주변 인사들이 많은 사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번 회담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공화당 양당 모두 외교적 해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는 큰 틀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협상 방법과 속도 등을 놓고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지난해까지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올해부터 외교위원장을 맡은 앵겔 위원장은 최근 성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시켜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부족한 데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될 사안은 2차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민주당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며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벤카딘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적어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비핵화 계획이 마련된 이후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o be able to get an accounting of the North Korean program.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도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하면서 미국이 더는 후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담 때처럼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립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단순히 약속을 반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I said, the last one, if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그러다 북한이 비핵화 정의에 미국의 핵 위협 제거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을 펼치자 북한은 비핵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무의미한 2차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중진인 존코닌 상원 의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고 김정은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진전은 있는 것이라며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s long as we're talking and not, he's not shooting off missiles, I think that represents some progress. So I think it's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상 이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노력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비핵화 협상 원칙과 제재 문제에 대한 의회 내 견해는 큰 틀에서 볼 때 초당적입니다.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구체적인 비핵화 계획을 마련해야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제재 완화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이뤄질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런 조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데 당적을 막론하고 큰 이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함께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벤 훌런 상원 은행위원은 최근 비핵화에 진전은 없고 대북 제재에 구멍이 많다고 지적하며 협상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경우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었습니다.
You know, all the information suggests that we are not making a lot of progress in that direction.
최근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고 통과해 발효된 아시아 안심법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한반도 외교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원 외교 군사위를 이끌고 있는 리시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모두 그동안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협상 원칙과 제재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합의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반대하는 입장 아닌가요?
예,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료돼야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입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 아닌가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상응 조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논의할 협상 카드의 내용과 관련해서 공식 확인된 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실제로 상응 조치를 제공할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궁금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했다면 그 배경이 뭘까요?
예, 상응 조치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와 선 비핵화 후 보상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이와 관련해 주목됩니다.
미국과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한다면 비핵화 로드맵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로드맵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 경우에 로드맵의 핵 동결과 사찰, 폐기, 검증 등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보상의 순서와 시한이 담기게 될 텐데요. 이는 비핵화 협상의 일대 진전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중 처음으로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태도를 강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예,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그런 관측을 낳았었습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일괄 타결이 아닌 단계적 협상을 통한 비핵화로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 해제가 시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관영 매체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가요?
예, 그보다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거듭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연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을 거론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양상입니다.
고위급 회담 일정이 확정돼 발표된다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상응 조치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초에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던 건 상응 조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과 논의할 가능성을 열고 그 방안을 탐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또 만일 북한과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작한다면 민감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 권리부터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를 유엔과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을 조금 더 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서울을 방문한 퀸타나 보고관은 14일 NK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현재 여러 선택지를 탐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를 미국 뉴욕이 아니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대화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엔이 북한과 인권 대화를 시작한다면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부분보다 노동자 급여 등 사회적 노동 권리부터 다루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다만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이 되는 북한 당국이 누구인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향후 남북정상회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민 6명에 대해 자신에게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인질들이 남북 협상의 대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 실상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의 외교부 이태호 2차관과 통일부 천혜성 차관 등을 면담했습니다. 또 11일 기자회견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는 전과 달라진 바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국제사회와의 인권 대화에 참여할 때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prestige of North Korea that according to the leader's speech would only become a reality.
이와 관련해 미국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t's an issue that's important and it needs to be given that importance by having someone at a senior level.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14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인권은 중요한 주제인 만큼 미국도 고위급 전담 특사를 임명해 그에 걸맞은 주목도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물러난 후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2년째 공석인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하고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과 4차 정상회담을 가진 중국은 북한과의 회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북한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역할은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의 미국과의 실무회담 개최를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와일더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중국을 찾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a summit with President Trump will take place sometime in the next two months. And so
앞으로 두 달 안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직접 베이징을 찾아 공개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Well, I have just been reading through the Chinese media and I will say I've never seen the Chinese media so positive.
김정은의 4차 방중에 대한 중국 언론들의 보도 내용만 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과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는 등 북한에 대해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은 이번에 중국의 유명 제약회사, 공장 등을 둘러봤죠. 두 지도자가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많은 논의를 했을 겁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중국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했을 것이고요. 단순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전략만을 조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에 유류나 식량 지원 등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중 양국이 각각 무엇을 얻었다고 보십니까?
He gains a lot. Because the Chinese, of course, are in these very
양측 모두 얻은 것이 많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금 미국과 관세 문제를 두고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방중 시점은 베이징에서 미중 간 차관급 무역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 않아요. 중국이 미국의 북한과의 밀착 관계를 과시하면서 우리가 대북 문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생일에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도 많은 것을 얻었죠. 일단 중국과의 친밀함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에 제시할 카드가 더 생긴 거니까요.
중국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Well, I think it's very clear from their behavior at the United Nations and elsewhere that they believe
중국은 지금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시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유엔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고요. 중국은 북한이 이미 충분히 긍정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여깁니다. 북한을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더 많은 진전을 보지 않길 원합니다.
북중 밀착 관계가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장애물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행동은 뭘까요?
I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demand from the Chinese as much transparency.
북한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중국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준의 대북 제재 이행 준수를 요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정상회담에만 관심이 있는 북한에게 미국과 실무회담을 가지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중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대화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미국을 도와야 합니다.
중국이 만약 북한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향후 미북 관계, 더 나아가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s and the Chinese need to be careful because one of the things that I
북한과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봤듯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참을성을 잃습니다. 만약 중국과 북한이 지금 미국을 어떻게 상대할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룰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아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와일더 전 보좌관으로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의미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무역 의혹을 지적받았던 터키 정부가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6개 나라들이 대북 제재 위반 품목을 거래한 사실이 국제 무역 자료에서 확인됐었는데 서류상 오류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키 정부 관계자는 북한과 관련된 자국의 무역 정보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거래를 했다고 알려진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가 85와 84인 제품은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수입된 물품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VOA는 세계무역기구 산하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터키가 지난해 1에서 3분기 동안 전자기기와 부속품을 포함한 기계류를 나타내는 HS코드 85 항목에서 75만 9천 달러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일반 기계류인 HS코드 84 항목에서 25만 2천 달러어치를 구매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세관 당국의 조사를 통해 북한과 한국을 혼동해 잘못 기재한 사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터키는 북한으로 수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유류 제품에 대해서도 대북 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관계자는 이스탄불 공항을 이용한 한국의 대한항공에 공급된 것이었다며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터키의 무역 기록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2만 5천 달러와 130만 4천 달러어치의 유류를 북한에 판매하고 3분기에 78만 달러어치를 수출해 지난 3분기에만 280만 9천 달러의 대북 유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터키 정부는 모든 정부 부서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세관과 통상 부처를 포함한 모든 무역 기관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의 경우처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가름할 1차 자료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다른 나라 무역 기록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와 유엔무역개발회의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국제무역센터의 무역 현황 자료에는 터키 외에도 인도와 태국, 브라질, 러시아, 파키스탄 등이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HS코드가 85와 84인 기계류 제품을 각각 59만 4천 달러와 33만 1천 달러치를 수출하고 227만 달러에 달하는 아연 제품과 특수직물 3천 달러치를 구매했습니다. 브라질도 2분기와 3분기 동안 총 24만 5천 달러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했고 85와 84항목에서도 7만에서 10만 달러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러시아도 84와 85 제품을 각각 10만 1천 달러와 4만 2천 달러, 또 철강과 의류에서 각각 5천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수입했으며 태국과 파키스탄도 여러 대북 제재 품목을 거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터키의 해명을 계기로 이들 거래 역시 단순히 한국과 북한을 혼동해서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카자흐스탄 역시 무역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2억 달러어치의 유류 제품을 북한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유류 거래에 대한 계약을 맺은 사실을 근거로 남북을 서로 혼동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현재 BOA는 해당국 정부들의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문의한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식 자료에서 한국과 북한이 서로 엇갈리게 기재된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2016년 UN기구 고위급 조정위원회 산하 UN 고위경영위원회는 인력 통계 자료를 통해 UN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근무하는 북한 국적자를 11명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이후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과 북한 국적자의 숫자가 뒤바뀌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세먼지 측정 장비가 미미하고 정보도 공유하지 않아 미세먼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숨쉬기가 힘들다. 전 국민이 간접 흡연을 했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 한반도가 사흘째 온통 잿빛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15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관측사상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한국 방송들이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미세먼지를 의미하는 붉은 빛이 중국에서 서해를 거쳐 한반도까지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부에 따르면 14일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평균 3제곱미터에 125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관측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사흘째 내려졌습니다. 전 국민의 휴대폰엔 지난 사흘간 경보음과 함께 노후 경유차, 서울 운행 단속,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는 문자가 전송됐습니다. 미세먼지는 31에서 80마이크로그램이 보통 수준인데 서울은 15일 정오에도 매우 나쁨을 의미하는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공하는 초미세먼지 공기질 지수도 서울은 15일 오전 현재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200포인트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합니다. 한국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련 동영상에 소개된 박선아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미세먼지의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라고 읽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6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20분의 1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량과 화학 성분이 동일하다면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유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높은 날
미세먼지는 석유와 석탄,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과 황사 등이 겹치면서 농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엔 대기 정체 현상이 자주 생기면서 농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관들은 최근에 이런 미세먼지에 국내외 요인이 함께 있다며 적어도 5, 60%는 중국에서 오는 대기오염 물질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5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국과 건설적인 미세먼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중국 정부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매우 작아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김신곤 교수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일단 호흡기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호흡기 자체가 다 이 점막으로 돼 있는데 미코자라고 돼 있죠. 거기에 이 미세먼지가 가서 이 마이크로 더스트이기 때문에 가서 그것들을 뚫고서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또 혈액을 통해서 움직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역할할 수 있거든요.
미세먼지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 등 알 수 없는 물질들이 많아 원인 분석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간 7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보건통계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38명으로 전 세계 17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3.5명을 기록한 한국보다 10배 이상 높고 중국보다도 1.5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건 외부 미세먼지보다는 실내에서 난방이나 요리를 위해 석탄이나 나무, 목탄 등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부 관계자는 15일 VOA에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농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북한은 적절한 장비조차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미세먼지 관점에서 사각지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관계자는 북한이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적절한 배출 저감 장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추정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과 3월 외국인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류경호텔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로 뒤덮인 평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최근 들어 황사 등 미세먼지 관련 보도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 없이 건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정도입니다. 한국경희대학교의 공우석 교수는 북한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과 부족한 산림,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한국보다 미세먼지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평양은 이제 중국 쪽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서해에 가까이고요. 이제 동북 삼성 기업들이 다 이제 산업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데여서 아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와에 대해서 대기 환경학을 가르치며 북한 환경 상황을 분석해온 김용표 교수는 남북 간의 미세먼지 수준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ECD에서 그 평가한 PM2.5 농도 보면 되게 북한 전체를 산 남한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거나 아니면 뭐 대기물질 배출량 자료로 보면은 뭐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공기가 정체됐을 때 외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한국보다 에너지 사용량은 매우 작지만 일산화탄소 등 일부 유해물질은 남한보다 훨씬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은 되게 작아요. 남한에 비해서요. 되게 10분의 1 미만으로 작은데 그 소위 말하는 연소 효율이라든지 제어장치가 되게 그 미약하기 때문에 뭐 대기물질 배출량 자체는 뭐 일부 대기물질은 남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배출 강도라고 있거든요. 단위 에너지 사용량당 대기물질 배출을 보면은 북한이 남한이 한 30배 이상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김 교수는 결국 화학 에너지를 줄이고 태양광 등 청정 재생 에너지를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북한의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위험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낮은 인식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국민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셔야 합니다. 야외 모임, 캠핑, 스포츠 등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외출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식약처가 인증한 KF80-94-99 마크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지난해 1월 서울 방문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은 안내원에게 왜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이 많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북한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는 김지은 씨는 그만큼 북한인들 사이에 미세먼지 위험과 대응 요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많은 북한 주민이 미세먼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껴야 한다,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습관이 안 됐고 그런 인식을 별로 안 가지죠. 그냥 견뎌야 된다는 인식으로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김 씨는 북한 주민들은 미세먼지가 많아도 밖에서 활동해야만 하는 의무가 많다며 대응 요령으로 오미자차와 칡차를 많이 마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들어오시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콧구멍이나 귓구멕 같은 걸 깨끗하게 씻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차 같은 거는 저는 오미자차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오미자는 북한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미자는 수분을 보충하면서 그 몸속을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지로 인한 여러 가지 손상, 좀 이게 탁해진 이런 상태를 조금 그 깨끗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 그리고 또 식차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서 알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최한나 씨의 사연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8년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 여성 최한나 씨. 첫 번째 직장이었던 한인식료품점 시시코너에서 일을 하던 한나 씨는 허리 부상을 입고 잠시 쉼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의류회사에서 샘플메이커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회사가 문을 닫아 급히 봉제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봉제공장은 발바라 삼천리라고 완전히 그 이 힘센 남자들 멕시칸
발바라
애들.
삼천리? 네,
그런 직장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멕시칸 애들이 그 힘들게 일하는 남자애들이 남자 몸 이런 애들이라는 그런 데인데 그런 데 들어갔는데 저는 또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잡고 다는 이거 여기서는 지퍼라 그런데 북한에서는 잡고라 잡고 다는 걸 그것만 시키는데 이 어깨 쭉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3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니까 점심시간도 뭐 30분인가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까지 일하고 일은 더 많이 하면서 자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어깨가 쭉 빠지는 것 같고 막 힘든데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내 생활비를 누가 보상해줘요. 집세를 누가 내주고 내 먹을 걸
힘들어도 버텨볼 생각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깨닫고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샘플 메이커로 일할 회사를 다시 찾았던 겁니다. 한나 씨는 결국 4년 전 인연을 맺게 된 지금의 직장을 찾기 전까지 수년 동안 한인이 운영하는 의류 회사들의 샘플 메이커로만 일을 하며 미국에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샘플 메이커. 눈을 감고도 할 만큼 익숙한 일이지만 적응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그 인포메이션도 볼 줄 모르잖아요. 설명서를 진짜 버버리 눈치를 해먹는다고 다 눈치껏 했어요. 그리고 먼저 일한 사람들한테 조금씩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커버스티치라는 것도 몰랐고 싱글 바인딩이라는 게 모르고 뭐인지 모르고 지금 이런 용어들은 모르죠. 그리고 사이즈 자체도 우리는 센티미터로 썼단 말이에요. 센치로 쓰잖아요. 사이즈가 센치.
인치니까.
그것도
무엇보다 미국의 의복 문화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옷은 사실 이렇게도 옷을 만드는가 싶었어요.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고 가격이 싸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제가 만든 옷은 다 고급 옷들이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만들 때는. 그런데 이기는 다리 하나 없는 거. 뭐 완전히 날라리 옷들이에요. 네.
샘플 메이커는 디자이너가 구상한 옷을 만들기 위해 옷 본이 재단되면 재단된 천으로 옷의 견본품을 만들어내는 수작업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광고 나오는 걸 그다음에 찾아다니면서 테스트 치면 무조건 내일부터 출근하라 해요.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쭉 쳐요. 사람들 뽑느라고. 근데 마지막 날에 딱 정하는 건데 저는 가면 무조건 그 다음 날로 출근해라 해요. 저는 잘려서 나온 게 아니라 돈 조금 더 주겠다면 옮기고 돈 조금 더 주겠다면 옮기고 이렇게 해서 옮기다 날 그래서 옮겼어요.
그러다가 4년 전 만난 곳이 바로 집에서 20분 거리인 지금의 회사입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에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우린 여기 들어갈 때는 돈을 얼마 받을 걸 원하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만큼 그때는 몰랐으니까 400불 받을 때를 생각하면 이것도 많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말했는데 일주일 일하니까 내가 달라는 돈보다 더 주면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오래 같이 일하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짜 나는 경력이 있잖아요. 25년 동안 이제는 또 와서도 몇 년 동안 했었던 그 28년 뭐 30년 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만 나한테 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6개월이니까 또 월급 또 올려주고 또 6개월이니까 또 올려주고 이러다 나니까 결국은 내보다 지금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레보다 두 배를 더 받죠.
한나 씨는 이변이 없는 한 이곳에서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회사에 가면 10시 반이면 브레이크 타임에 휴식 시간이면 커피에다가 이렇게 간식처럼 빵도 우리 사장님이 딱 가족처럼 챙겨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직원이 한 40명쯤 되는데 우리 그 외국인 내놓고 한국 사람들만 한 20명 정도 식사해요. 근데는 딸들 같은 애, 디자이너랑 다 딸들 같은 이런 30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줌마들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스, 여스, 일곱, 여덟 명 정도예요. 일곱, 여덟 명. 이분들은 그냥 딱 가족 같아요, 그냥. 그 회사가 한 30년 넘어 됐을 거예요. 이제 오래됐고. 만드는 거는 인건비가 싸게 중국에서 해와요. 그리고 우리는 샘플, 견본품 이런 것만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고정적인 월급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직원 혜택을 누리며 지금은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한동안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놓고 세 개를 산다는 게 돈 주고 삼긴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교회에다가 지하에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낮에는 여자
기계라면 어떤 기계예요?
재봉 미싱이죠. 그 재봉기지요. 재봉기. 북한에서는 마선이라기도 하고 재봉기라고 하는데 그걸 세 개 옷을 하나 만들려면 기계 세 개 있어야 옷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그걸 사다 놓고 낮에는 여자 파트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남자 파트 일 그 옷감을 받아다가 교회 가서 막 하다가는 그 다음에는 밤에 10시 반 거의 돼서 자야지 내일 또 일하죠. 그리고 집에 가 잠깐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또 새벽에 와서는 그걸 마저 완성해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고스란히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졌습니다.
3,000불이 모아졌다 하면 전화 와요. 그리고 또 2,000불이 모아졌다 하면 전화 오고 보낸 돈이 내가 영수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국을 통해 은행을 통해 중국 은행에 보내서 중국 은행에서 중국의 브로커가 있는 그 은행을 쓰는 브로커가 결국 그러니까 북한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다가 돈을 얼마 들어왔으니까 누가로 얼마 주라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낸 돈 쪽지가 10년 동안 10만 불이더라고요.
설령 중간에 누가 가로챈다 한들 내 손에서 떠난 돈 누군가의 배를 불리겠지 생각했더랬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9살부터 바느질을 했다는 최한나 씨. 북한에서 25년, 미국에서 10년, 총 35년 경력의 전문 샘플 메이커가 됐습니다.
재단 다 된 걸로 이제 재봉질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네. 그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크게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천을 가지고 네. 같은 선을 따라서 네. 재봉질을 하는데 왜 선생님 옷만 특별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딸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머니 바느질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진짜 옷을 깨끗하게 잘한다, 알뜰하게 잘한다 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대요. 그냥 옷이라면 다 그렇게 만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봤었는데 다른 사람이 옷을 만든 거 보니까 아 우리 어머니 옷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고 어떻게 다림질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옷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늘어나는 이런 재질은 바인딩을 치면 그 사이즈가 딱 제대로 나와야지 이거 늘어나게 치면 옷이 층 늘어지면서 보기 안 좋아요. 그리고
일하실 때 네.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시작과 끝? 뭐 모서리를 맞춘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중요하죠. 모서리 이게 길이를 우선 딱 맞춰야 되고 이게 천이 재봉이로 박으면서 밑에는 주름 잡아서 이렇게 당겨지고 위에는 늘어나고 이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박으면 이렇게 찐바나요. 예, 틀려져요. 근데 그걸 딱딱 맞춰야 되고 어떤 데는 주름이 막 들어가고 어떤 데는 당겨져서 늘어나고 막 이렇게 잘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박는 것도 하여간 이게 자기 생각으로서 손끝에 놓아요. 시간이 해결해주고
30년 이상의 경력을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는 손끝의 노하우라고 설명하는 한나 씨. 19살 나이에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배운 서툰 바느질은 지금은 한나 씨의 삶이 됐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well to the New York Island. Yeah.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최한나 씨의 네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1월 15일 마르크스 이후 최고의 지식인 혁명가 붉은 로자 등으로 불린 폴란드 출신의 여성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독일 군인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1871년 러시아령 폴란드의 자모시티에서 태어난 룩셈부르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직 혁명적 사회주의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후 27살 때인 1898년 독일로 건너가 독일 사회당에 들어간 룩셈부르크는 1917년 혁명 동지인 카를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독일 공산당의 전신인 스파르타 군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후 1918년 11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룩셈부르크를 중심으로 한 스파르타 군단은 2개월 뒤인 1919년 1월 폭동을 일으켜 베를린을 비롯한 주요 도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혁명은 곧 독일군의 강경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혁명의 중심에 있던 룩셈부르크는 동지인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1919년 1월 15일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뒤 강물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후 구 동독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동독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기념하게 됩니다. 1929년 1월 15일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50년대 중반 흑백 분리 금지 운동을 주창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1955년 12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 남자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킹 목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여간 몽고메리시에서 버스 보이콧 운동, 즉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56년 버스 내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전국 각지에서 인권운동을 주도하던 킹 목사는 1963년 8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민권 대행진 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미국인으로 하여금 인종차별 문제를 깨닫게 하고 인권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이후 1964년 미국 내 인종차별을 끝내기 위한 비폭력 저항운동을 벌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